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반갑습니다. 마중 식구 여러분, 저는 유진 목사입니다.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할게요. 오늘 함께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술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제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필 인물은 요압이에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언제나 왕의 곁에 상황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장군이었습니다.
네,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 마음이 기울고 있다는 걸 정작 다윗은 드러내지 않았는데도 요압은 알아챘잖아요. 저는 이 구절이 참 인간적으로 다가왔는데요. 가족 안에서의 그리움이 얼마나 컸으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을까요?
네, 다윗은 권력을 가진 왕이었고 어느 왕자든 편애하면 안 되는,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의 죄의 문제 때문에 쉽게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압논을 죽인 장남이었으니까요. 압살롬을 불러들이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그리워했지만 왕으로서는 범죄자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은 압살롬을 향해도 행동으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갈등의 상태였죠. 히브리어로 향한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랩라는 마음이라는 단어에서 단어인데요. 마음의 깊은 기울어짐을 나타냅니다. 왕의 마음이 이미 압살롬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압은 굳이 여인을 동원했을까요? 그냥 다윗에게 압살롬을 부르시지요 라고 말하면 안 됐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요압은 단순히 다윗이 설득으로 움직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비유라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사실 이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 사건 때 사용한 방법과 비슷합니다. 비유는 듣는 사람이 자기 방어를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를 반영해서 비추어보게 만들어주지요. 요압은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압은 단순한 중재자라기보다는 정치적 계산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압살롬이 돌아와야 나라의 균형이 잡히고 또 다윗 왕의 마음도 안정될 테니까요.
네, 정확합니다. 요압은 군사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수완가였습니다. 요압은 왕의 마음을 읽고 동시에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도 압살롬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치적인 계산조차도 사용하셔서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다윗의 마음과 요압의 행동이 지금 우리 삶의 이중성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은 움직이지만 행동하지 못하고 또 누군가는 그 틈을 인간적인 계산으로 채우는 모습이요.
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내면을 비추시는지가 보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요압이 읽었듯이 우리의 숨겨진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겠죠? 사실 사무엘하 14장은 드러나지 않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은 마음을 숨겼지만 요압은 그 마음을 읽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들키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네, 아무도 모르는 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걸 느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유치부 사역을 처음 맡았을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네.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번도 유치부는 제가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마음 주셨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정말 부담 없이 감사하게 시작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저도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살다가 보니까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버티다 보면은 잘 살려고 여기에 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내야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일에 이제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참 와닿았던 게 설교 내용이 하나님은 너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려라.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다 저의 피를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너무 와닿고 은혜로웠던 시간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요. 감추거나 숨기는 것보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4장 4절부터 20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드고아 여인이 왕께 고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부인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희가 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 될 것 같이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계집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으로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가로되 말하라. 여인이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어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엿듣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계집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의 청하는 것을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산업에서 끈을 자의 손에서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계집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여인이 가로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네, 이 여인이 꾸민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서로 다투다가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온 집안 사람이 남은 아들을 죽이려 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러면 집안의 등불이 꺼져버린다고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압살롬의 상황을 은유한 것입니다. 암눈을 죽인 압살롬이 율법적으로는 죄인이지만 압살롬을 죽이면 다윗의 후손이자 왕조의 등불이 꺼지는 것 같으니까요. 이스라엘 전통에서 등불은 가문의 생명과 하나님의 언약적인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가정에서 등불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했는데 그것이 꺼진다는 것은 어둠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여인은 다윗이 스스로 압살롬을 돌보고 끌어안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만듭니다.
네, 저는 여기서 좀 불편한 마음도 들거든요. 여인의 말이 마치 억지스러운 감정 호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억울한 사연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데 사실은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인간적인 또 정치적인 술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진리를 흘려보내십니다. 여인이 말한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우리가 다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다시 모이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쫓긴 자라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네, 결국 이 말은 압살롬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쫓긴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고요.
네, 맞아요. 압살롬처럼 잘못을 저질러 도망친 사람도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이야기는 거짓과 정치적인 술수로 엮여 있지만 그 속에 흘러나오는 말씀, 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사실 이 구절은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네, 그렇다면 다윗은 결국 자기 이야기를 들은 셈이네요. 여인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들은 것이고요.
네, 다윗은 여인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었고 그 과정에서 자기 내면의 갈망, 아들을 그리워하고 아들을 다시 만나기 원하는 그 내면의 갈망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감춰두고 숨겨둔 드러나지 않은 마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마주하게 하시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숨은 마음을 드러내게 하셔서 결국 회복으로 이끄시는군요.
네, 쫓긴 사람이라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제 가슴에 와 닿네요. 저도 도망자 같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불러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네, 그렇습니다. 드고아 여인의 비유는 단순히 정치적인 술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죠.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압살롬의 모습도 보고 다윗의 갈등도 보고 우리 자신의 내면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4장 2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일어나 그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년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 즉 왕의 저울로 203길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그 종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놓으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압살롬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놓았느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하니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함해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인의 말에 결국 다윗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는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요압의 계략을 알아차리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기 마음의 깊은 곳을 찌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죠. 그래서 왕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이 압살롬을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그의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라고 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거하되 왕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압살롬이 돌아왔지만 다윗은 끝내 그의 얼굴을 대면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얼굴을 마주한다라는 의미는 그냥 시각적으로 마주본다는 뜻이 아니고요. 판임은 존재와 관계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태도는 압살롬을 정치적으로는 수용했지만 관계적으로는 여전히 단절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의 결정은 반쪽짜리 용서였군요. 아들을 살려 죽이는 했지만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는 못한 것이고요.
네, 반쪽짜리 용서가 결국 압살롬의 마음에 불씨가 되었던 건 아닐까요? 인정받지 못한 채 돌아온 아들이 되었고 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이건 아들로서 굉장히 깊은 상처일 것 같습니다.
네, 성경 본문은 그 긴장을 그대로 남겨둡니다. 다윗은 율법과 정치 사이에서 절충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화해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살지만 아버지 그리고 왕인 다윗과 단절된 채로 인연을 더 지내게 되지요.
결국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잖아요. 그게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고 싶은 절규처럼 느껴져요.
네, 맞아요. 어쩌면 압살롬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압을 억지로 움직여서 왕 앞에 서기는 했지만 예루살렘에 살기는 하지만 왕을 마주보지 못하는 그 절규를 들은 다윗. 그제서야 다윗은 그를 입맞추며 맞이합니다. 그 입맞춤도 마치 의례적인 것, 진짜 화해라기보다는 체면을 위한 수용처럼 보입니다. 입맞춤은 성경에서는 화해와 친밀함의 상징인데 여기서는 정치적인 움직임처럼 읽혀집니다. 본문은 그 이후에 두 사람 사이가 진정으로 회복되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15장에 가면 압살롬의 반역이 터지게 되죠.
네, 결국 반쪽짜리 용서, 불완전한 화해가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된 거네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도 이런 게 있을까요? 겉으로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마음 깊이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관계들 말이에요.
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용서해야지 하고 용서하는 그런 표현을 하긴 하지만 다시는 그 사람이랑 같이 일은 안 하는, 그 사람이랑 뭔가 다시 볼 일이 있을 때는 가지 않는 이런 의무적으로 용서하는 행위를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을 내 인생의 관계로 다시 마주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장면들은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는 어떠냐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 인간적인 용서와 화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너와 함께 살 거야, 영원토록 너의 얼굴을 마주볼 거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단순히 처벌을 하지 않는다, 면제해준다 정도가 아니라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영원히 살겠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는 바로 이런 차원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 죄를 없이 하시는 면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한 가족이 되는 차원의 용서와 화해의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용서란 결국 얼굴을 보는 것이군요. 얼굴을 마주 볼 만큼 가까이 품는 것, 상대의 존재를 온전히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이네요.
그렇네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는 아직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서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관계를 닫아둔 채로 남겨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직은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남아있어요.
네, 저도 그래요. 그리고 그 고백이 바로 시작입니다. 드고아 여인의 말처럼 하나님은 쫓긴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얼굴을 마주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실패는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사모하게 되는 거울이 됩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절규했던 장면이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용서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와 영원히 사귐의 관계를 가지시기 원하십니다.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압의 정치적인 계산, 드고아 여인, 다윗의 반쪽짜리 용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들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특히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불완전한 그 화해가 마음에 남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용서가 이루어졌지만 마음과 관계는 아직 멀리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도 겉으로는 용서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앙금처럼 거리가 남아있는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나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두고와 여인의 비유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은 쫓긴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의 불완전함과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를 대조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에 우리가 기대어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마음에 남는 건 다윗이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압살롬을 받아들였다는 점인데요.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직 얼굴을 마주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초대하신다는 사실에 네, 희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각오를 마음에 담고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용납과 수용, 용서와 화해 기억하면서 우리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그런 평화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회복과 화해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두고와 여인을 통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화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가능하오니 우리 가운데 그 회복의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진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도 관계 속에서 상처와 또 거리가 생겨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주신 용기로 용서로 완전한 다른 사람을 위해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신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선대하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서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이 초청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더욱더 헤아려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거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눌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현진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지아 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지난 주일에 교회 친구들이랑 같이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고민도 고민 상담도 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잘 보낸 것 같아요.
네.
네. 자, 진양자매는 어떻게 지냈나요?
저도 지난 한 주 학교 공부 때문에 많이 분주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씀 묵상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아주.
네, 훌륭하십니다. 네, 또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주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며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서는 예수님 없이 배를 띄었다가 폭풍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던 제자들의 모습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도 했었었죠.
맞아요, 목사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 아래에 어떻게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지도자들의 모습과 폭풍 속에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서로 겹쳐 보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폭풍 속에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다가왔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두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했었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러한 예수님을 자기의 삶 가운데 모시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큰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아주 좋은 말을 해줬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헷갈리지 않고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알겠지만 오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계속 생각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앞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떡과 생선을 배부르게 먹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나요?
네.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홀로 기도하러 가셨고요.
네,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굶지 않고 배부르게 살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품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떠나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제자들도 보이지 않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요한복음 6장 24절과 25절을 읽어볼까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찾아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까지 갔다고 하고 있어요. 어디 계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있을 것 같은 곳으로 찾아간 건가요?
네, 맞아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니 어떤가요? 좀 긍정적으로 보이나요?
네. 왠지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왠지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진양 자매가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다음 구절을 보면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진양자매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또 그걸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유로 자기를 따르는 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무엇을 위해 자기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셨나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건가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아마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것 같은데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니까.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라고 하자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나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야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오병이어를 공짜로 주셨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을 것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원하는 걸 얻기 위해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했던 거군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이런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종종 보이는 모습이에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네, 저도 가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복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과 비슷한 거 아닌가요?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지하자매 말처럼 당시 사람들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열심히 해내면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 본인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또다시 질문을 해요.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조금 무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혹시 방금 읽은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대놓고 예수님께 먹을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를 믿고 따랐던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표적을 보여주시면 오병이어와 같은 표정만 계속 보여주시면 계속해서 당신을 믿고 따라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무리하게 대놓고 먹을 걸 요구하는 거군요. 오로지 먹을 것만 구하면서 자기들이 믿을지 말지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요.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그리고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사람들의 무례한 대답에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려고 하는 건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참 떡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게 좋은 떡이 있으면 저희에게 얼른 주십시오라고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떡보다 더 좋은 떡이 있나 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기대에 찬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본인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27절에서 이야기했던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곧 예수님 본인이다라고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인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밝히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만나와는 다른 이 세상의 떡과는 전혀 다른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뭘 바라고 있던 사람들이었나요?
만나와 같은 육신의 배를 채워줄 떡을 바랬던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건 자기들의 주린 배를 채워줄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자기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었던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좋은 떡이 있다라고 하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입만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땠을까요?
우선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심사는 당장에 먹을 떡이었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진짜 자기를 먹을 음식으로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우왕좌왕할 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방금 읽은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진양자매는 혹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디에서 들어본 적 없나요?
혹시 성만찬 예식할 때 집례하시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하는 성만찬 예식에서 목사님들께서 빵을 떼시며 이건 예수님의 몸이고 또 포도주를 돌리면서 이건 예수님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있을 성만찬을 염두하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성만찬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건가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양식이 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한몸된 공동체라는 걸 나타내주는 성례가 바로 성만찬이에요.
한몸된 공동체라고 하는 건 교회의 일원이라는 걸 나타내주는 건가요?
네.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면 혹시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 어땠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 속에서 큰 어려움에 놓여 있었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을 했어요. 이로 인해 교회는 큰 위기에 놓였고 많은 이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함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만 했던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시대의 교회를 떠나는 이들을 향해서도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함을 말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었나요?
육신에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해 줄 육신의 양식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건 비단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자, 사람들 말고 대중들 말고 또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나요?
제자들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아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뭘 원하는지 또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주셨던 오병이어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만나와 같은 양식을 내려주기만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닌 계속해서 하늘의 양식, 영의 양식에 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더 이상 예수님께 육의 양식을 얻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 뭔가 좀 씁쓸해 보이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셨을 때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면서까지 그렇게 열광하더니 너무 쉽게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리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 또 다른 소망을 보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떠나간 후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에서 함께 지냈던 열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킬 걸 다짐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러한 베드로의 말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의 양식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베드로와 열두 제자들은 기꺼이 예수님 곁을 지킬 걸 다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또 지금 당장 자기들의 배를 채워줄 육의 양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하는 태도이자 자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하는 태도이자 자세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도 그렇고 또 오늘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육의 양식이란 단순히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들, 또 눈앞에 해결해야 할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의미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자, 만일 예수님께서 이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이들 또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예수님을 떠나버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병이어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오병이어가 주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갈 뿐더러 그로 인해 더 이상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하지만 혹 요병이어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지금 당장 눈앞에 표적이 보이지 않고 원하는 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이들에게는 결국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간구해야 할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눈앞에 육신의 육의 양식이 아닌 혹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허락하실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지하자매는 어땠나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다를 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눈앞에 보이는 문제나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의미는 어땠나요?
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눈앞에 필요만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겠다 느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당장에 눈앞에 있는 배고픔 또 어려움들 해결하는 거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참 많이 있지만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실 때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그분 자체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들의 신앙이 또 우리들의 믿음이 오병이어를 넘어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